세계 뉴스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감하는 곳은 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후 6시, 가장 늦는 곳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이후 개표가 진행되고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근래 대선의 선례들에 비춰볼 때 이르면 당일 밤, 늦으면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는 늦어질 수 있을 걸로 대다수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사이에 초접전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대 경합주의 개표가 모두 끝나야 당선인이 누군지 알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주마다 투표 집계 방식이 달라서 정확히 언제쯤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2주 가까이 걸릴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은 선거 당일 밤 개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와 미시간도 다음 날인 6일 중에는 개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세 곳에서는 최소 며칠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선거 결과 예측 모델을 제시해온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 당일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6%,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43%로 잡았습니다. 전날인 4일 해리스 부통령 50% 대 트럼프 후보의 49%로 초박빙 양상이었는데 하루 사이 해리스 부통령은 6%포인트가 뛰어오르고 트럼프 후보는 6%포인트가 빠진 것입니다. 대선 전 막판의 추세를 이같이 살펴볼 때 해리스 부통령의 단기적인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12%포인트가 올랐고 같은 기간에 트럼프 후보는 12%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획득 예상 선거인단 수의 중간값은 해리스 부통령이 276명에 이르러 262명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간접선거 방식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 기준보다 6명이 많고 트럼프 후보는 8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의 외교장관들이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 병력 수천 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유엔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추가적인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북러 군사협력 증가를 가장 강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이를 불법으로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러시아의 행동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4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는 시리아의 독립적인 정보 수집과 조율, 평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면서 다마스쿠스 인근 이 시설에 공습을 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야간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츠코 키이우 시장은 5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부대가 크이우 북서부의 오볼론스키 상공에서 러시아의 드론들을 격퇴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크이우 남부 홀로시우스크이에서도 러시아군 드론이 출현해 방공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47대 미 대통령 선출을 위한 현장 투표가 미 전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에 재집권일지 해리스 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이 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반도 비핵화 첫 단계 조치로 군축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나오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시도가 있을 것이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의 억지력을 위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르는 연방 주 상하원 선거에서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어를 전 지역 대체로 막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 영상 1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7대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현장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마치고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지하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장 투표가 이곳 미국 시각으로 5일 0시에 시작돼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한 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미국 50개 주와 이곳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전통적으로 자정에 투표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주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5일 0시에 가장 먼저 시작됐고 이후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의 투표소가 미 동부 시각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시차에 따라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투표소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선에 미국인 유권자는 약 1억 6천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800만 명이 이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에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사례가 됩니다. 두 후보는 공약과 정책,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권익과 여성 생식권 보호,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 수입품 관세 인상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동맹을 통한 문제 해결과 미국 우선주의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온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주가 1위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7개 주의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일 이들 경합주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5곳을 돌며 유세를 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유명 가수인 레이디 가가, 리키 마틴 등이 참석하는 콘서트 형식의 집회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am ready to offer that leadership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어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힘차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한 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여러분의 투표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새로운 위상과 영광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your vote tomorrow, we can fix every single problem our country faces and lead America to new heights.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보라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정부와 일부 시 당국은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에 반발한 시위에 대비한 조치인데요. 특히 18개 주와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이 배치돼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에선 일부 상점 창문이 합판으로 덮이기도 했습니다. 개표는 지역에 따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7시에서 10시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차 때문에 서부 지역은 동부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야 개표를 시작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표가 마무리된 후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의 예측대로 7개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에선 우편 방식의 사전투표용지를 개표하는 데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경합주는 규정에 따라 후보 간 격차가 1%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에서 약 나흘이 지나서야 일부 언론으로부터 당선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반면 이들 경합주에서 한쪽으로 표가 쏠린다면 결과는 동부시각으로 오늘 자정쯤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0시에 투표를 시작했던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는 개표 결과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마을의 유권자는 총 6명인데요. 개표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3-3 동률을 이뤘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첫 단계 조치로 군축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은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국과의 동맹 정책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바탕을 기한 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동맹 정책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you'll see Vice President Harris or a future President Harris build on the success of President Biden's policy, continuing strengthening the U.S.-Korea bilateral relationship.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을 바탕으로 미한 양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한의 삼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조선업계 등지에서 미국 함정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Very much so. I think you'll continue to see rotations of our nuclear submarines and others.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핵 잠수함을 비롯한 다른 전력들이 계속 순환 배치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선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정책이 이런 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t's always a possibility because you see the changing security posture.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내 안보 태세가 변화하고 있고 북한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군대까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역에 정기적으로 우리의 핵 억지력을 순환 배치하는 등 핵 억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합의는 해리스 부통령도 분명히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안보 태세가 변한다면 이에 변화를 주기 위한 협상에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는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I do. Certainly if it's President Harris.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 지원법은 계속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 제정으로 한국만큼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 활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강력한 투자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양국 간 강력한 경제 관계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해왔고 많은 투자가 공화당이 강세인 주둘로 흘러간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그 투자가 중단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we have to guess because I think President Biden has really laid out a robust agenda.
추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강력한 정책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와 함께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방문해 깊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성공을 바탕으로 3국 및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한국과의 동맹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Yeah, but I think the problem here has been Kim Jong-un. But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외교적으로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재는 물론 하나의 도구이지만 또 다른 도구는 앞서 말했듯이 미한 관계를 최대한 강력하게 유지하고 일본과의 3국 관계를 계속 강화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선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Yeah, I think it's a possibility. I know I've said in the past that
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목표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선 첫 단계들에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4년, 8년 전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간 경제적 관계 재개와 같은 중요한 첫 단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지만 현재는 김정은의 태도와 대화 부재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논의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난 바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으로부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와 역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또 주 상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연방 상하원의 후보들 중에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첫 번째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노시창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연방 상원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지 결정이 되죠?
네. 특히 현재 상하원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두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의 지위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기 6년인 상원을 살펴보면 전체 의석은 100석인데 현재 민주당이 51석입니다.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34석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뽑힙니다. 그 가운데 23개 의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곳에서 모두 이겨야 합니다.
네.
대부분이 경합 지역이거나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으로 당선됐지만 최근 무소속으로 등록한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은퇴하면서 공화당이 이 지역에서 한 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각각 공화당 강세 지역인 오하이오와 몬테나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반면 상원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 탈환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지켜야 하는 의석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11개에 불과한데요.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관측대로 공화당이 이 의석들을 지키고 추가로 한 자리만 더 가져가도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부통령이 결정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만약 공화당이 두 석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죠.
네,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0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212석이고요. 공석은 세 자리입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을 모두 새로 뽑지만 선거 전문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한 의석은 43곳으로 분류돼서 10곳 중에 한 곳꼴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6개 의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데요. 주요 경쟁 지역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 많아서 대선 투표율이 하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지켜야 할 지역 중에 거의 절반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한 큰 주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4명의 현직 한국계 하원 의원들도 전원 이번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를 하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 미셸 스틸 하원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은 3선에 나서고
네.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합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은퇴 서방관 출신 조셉 케르와 겨루는 캘리포니아 40선거구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스틸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변호사 데릭 트란과 맞붙는 캘리포니아 45선거구는 현재 초접전 지역으로 평가돼서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스트릭랜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주 1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상원 의원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네요.
네, 앤디 김 의원은 임기 중에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전 상원 의원이 18년 동안 유지했던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직에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앤디 김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쇼를 18포인트, 럿거스 이글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9%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앤디 김 의원이 당선이 되면 한국계로서는 첫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김 의원은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경력이 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2018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네.
특히 하원 입성 후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을 쓰는 등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42세 김 의원은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도 대폭 넓힌 거죠. 당시 김 의원 연설 중에 일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What I learned on January 6th is that all of us are caretakers for our great republic.
네, 김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건물에 남아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던 당시를 회상하고 내가 1월 6일에 배운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위대한 공화국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연방 하원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현역 의원 말고도 3명의 다른 한인 후보들이 더 있죠?
네, 캘리포니아 34선거구와 47선거구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비드 김, 데이비드 민 후보, 또 조지아 4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 중인 유진 유 후보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2세대로 이번 도전이 세 번째인 김 후보는 이민과 아동 관련 인권 변호사를 지냈고 김 후보가 도전하는 선거구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민 후보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고요. 유 후보는 전 미주 한인 대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연방의회가 아니라 또 각 주에서 주 상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들도 꽤 있다고요?
네, 주의회 선거를 비롯해서요.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 지방 단위에서 각급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 됐습니다. 50여 명이 되는데요. 주 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워싱턴 32선거구에서는 신디 류 민주당 주 하원의원이, 뉴욕 40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론 김 주 하원의원이 각각 8선과 7선에 도전합니다.
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하원의원을 지낸 최석호 공화당 후보가 37선거구 주 상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방 및 주 상하원 선거 관전 포인트와 주요 한인 후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또다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미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이 전망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웬스트럽 의원은 적들과 대화 없이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억지력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한동맹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o, I think the relationship will be strong, actually, if President Trump is elected again a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미한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평화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미국의 큰 우려가 되는 네 나라, 즉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억제됐고 타이완을 침략하려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도 한동안 로켓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서방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일 때 평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임기 동안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립주의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을 원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는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며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이런 기조가 유지될까요?
Personally, I think it may grow stronger rather than anything else. So I feel confident.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방어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최고 통수권자와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원과 상원, 특히 정보위원회와 정보 커뮤니티에서 한국 같은 나라들과 이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도 이 모든 것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도체 등 공급망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늘려야 한다며 소위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 특히 대중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 would hope that either candidate understands the need for a very strong supply chain.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매우 강력한 공급망의 필요성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방비 증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호주,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오커스에 일본도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을 더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힘을 통한 평화시대인 레이건 시절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보고 싶고 친구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would guess that President Trump would take on the same characteristics that he did when he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재임 시절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방법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제 생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화 없이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 출신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원비어에게 북한이 한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입니다. 사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일각에선 진전을 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런 견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And when it comes to negotiations, I think you put everything on the table. Denuclearization, arms control.
협상에 관해서는 비핵화, 군축 등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할 때도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앉아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웃인 한국 정부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들에게도 손을 내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s the red line for the United States? What is the red line for this administration?
북한의 이런 활동에 대한 현재 미국 정부의 금지선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팀이 북한의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무엇일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할 테지만 분명히 어떤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주권 국가를 침공하려는 또 다른 적의 공격적인 움직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What I do believe though is that we have to take actions. I like cooperation. I like trade. I always felt that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광물 분야 등 배터리와 다른 많은 분야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에너지나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처한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큰 분야에서 중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또는 동맹국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롭 하원 의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및 영내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한 미국 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의 국승민 교수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2024년 미국 대선, 이 다른 과거 다른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두드러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본 가장 두드러진 점은 최근 선거 중에서 이제 가장 팽팽한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7개 경합주에서 모든 주가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고 전국 투표율도 지금 3-4% 퍼센트 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대선 중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팽팽했던 경험이 없지 않았나 싶고 또 그 외에도 후보 교체 또 이제 바이든 후보가 그만두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새로 교체된 것도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후보 암살 시도가 두 차례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이번 선거의 팽팽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로서 각각 어떤 강점과 약점을 지녔다고 보시나요?
두 후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장점을 꼽자면은 대통령 재직 시의 경제 성적을 유권자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좋게 보는 점은 정치인이 아닌 비즈니스맨, 즉 기업인으로 인식하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지자들은 이제 굉장히 필터 없는 언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언론의 관심을 끄는 법을 안다는 점에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그에 비해 단점은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을 이 필터 없이 하기 때문에 구설수에 쉽게 오른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감도가 유권자들에게 갖는 호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점은 정책이나 과거 경제가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그게 단점으로 보이고요. 해리스의 경우에는 그걸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젊다는 점 그리고 훨씬 정제된 언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을 보이고 또한 미국 선거 캠프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디시플린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캠프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충실하게 전달한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연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단점이 이제 그거에 좀 반대로 보여지는데 지나치게 정치인처럼 보이는 점,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질문을 잘 답하지 않는다는 점도 단점으로 보이고요. 또한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들어온 경우는 순발력 있게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데 차별점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바이든 정부의 낮은 국정 지지를 안고 가는 그런 단점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승리하든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텐데요.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국을 예상해야 할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국제 정치 정책이랑 이민 정책, 무역 정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그 트럼프 성향의 외교안보 엘리트들을 보면은 이 굉장히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국제 정치 정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아마 지원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국제 이 이 국제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각자 도생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그 새로운 방향을 이 개척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경합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네. 대선에서 특히 어느 주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주는 그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19개로 많은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한 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팽팽했던 주이기 때문에 그 펜실베니아를 가장 주의깊게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화당의 경우에는 그 노스캐롤라이나를 꼭 사수해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 미시간을 꼭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개 주, 특히 펜실베니아를 위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의 국승민 교수로부터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내 전문가의 미국 대선 전망과 이번 대선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의미와 영향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형욱 소장을 서울의 김환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선거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관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박빙이고 롤러코스터 같은 대선 국면입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약간 앞서는 분위기였는데 아마 해리스의 어떤 선거 자금이 더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 TV에서의 어떤 광고량이 많아지고 또 해리스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지금 추세면은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요 이슈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낙태권, 이민 문제, 경제, 외교 정책. 외교 정책 관련해서 특히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같은 후보는 팔레스타인이나 어떤 그 이스라엘 어떤 한쪽을 명확하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중동 이슬람 이런 사람들의 표를 좀 더 많이 끌어낼 걸로 보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전에 기반해서 종전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 이러한 전쟁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바이든의 어떤 외교 정책의 실패론이 해리스에게도 물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요. 경제는 인플레가 상당히 잡혔다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실감하는 그런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해리스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은 그러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민 문제야 당연히 이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낙태권 하나, 즉 여성들의 지지를 얼마나 더 많이 잡아내느냐 이게 해리스의 어떤 그 승리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의 동맹관이라고 할까요? 대외정책 철학이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북핵 위협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한 동맹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어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리고 이것을 동맹 체제에 기반해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될 경우에 한미동맹은 지금과 같은 공고함이 계속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문제인데 물론 1기 때보다 동맹을 중시하는 성향이 조금 강해졌어요. 트럼프가 안보 지형이 워낙에 안 좋게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안보 지형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맹국들이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비용 분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아주 강하게 압력을 가할 경우에 과연 동맹이 어느 정도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북미 대화입니다. 북미 대화에서 과연 비핵화 정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어떤 반발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그 불만이 계속해서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미동맹의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후보자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뭇 다릅니다. 해리스 후보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규정하면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고요. 또 트럼프 후보는 반면에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면서 대화 가능성을 비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되면 아마 북미 간의 대화는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는 북한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을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김정은이 위협을 고조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대가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미국이 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해리스 같은 경우에 과연 바이든처럼 북한을 전혀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어떤 군사 도발 행동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발사하고 제7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한다면 과연 해리스가 이것을 계속 무시하고 갈 수 있겠느냐. 바이든 정부 때 정부 내에서 소위 인터림 딜, 즉 중간 단계 딜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이 고조됐을 경우에 해리스가 바이든처럼 계속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 다른 형태의 어떤 협상을 또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북러 군사동맹을 엄중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후보 간 접근 방식도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닌지요?
예, 트럼프는 당선된다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다 끊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또 종전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을 해서 러시아에게 해를 입히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큰 종전안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반대가 심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토, 즉 빼앗긴 우크라이나 영토를 복원해 주지 않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종전안을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유럽 나토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좀 더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의미가 있겠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종전을 원하지만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 그리고 침략 행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토 국가들과 함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해리스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도 아마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은 어느 후보의 당선을 선호할까요? 또 그 셈법은 또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만나봤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한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김정은은 어떤 협상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미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합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양국 간의 어떤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요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요 세 가지,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수교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트럼프에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으로부터 미국 대선이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환용 기자였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1월 5일 화요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날인데요. 현재 시각 오후 3시 51분 지났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불어서 체감한 온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기온은 아침 최저 1도에서 낮 최고 9도까지 오르겠고, 안주 0도에서 9도, 남포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9도 예상되고, 개성은 1도에서 11도, 사리원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9도로 예상됩니다. 중강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낮 최고 5도, 함흥 0도에서 낮 최고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청진 0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해산 지역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2도로 예보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 바다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고 먼 바다는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물결 앞바다 0.5에서 2m를 일겠고 먼 바다 2m로 일겠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감하는 곳은 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후 6시, 가장 늦은 곳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이후 개표가 진행되고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근래 대선의 선례들에 비춰볼 때 이르면 당일 밤, 늦으면 다음날인 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늦어질 수 있을 걸로 대다수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사이 초접전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대 경합주의 개표가 모두 끝나야 당선인이 누군지 알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마다 투표 집계 방식이 달라서 정확히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2주 가까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은 선거 당일 밤 개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와 미시간도 다음 날인 6일 중에는 개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세 곳에서는 최소 며칠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선거 결과 예측 모델을 제시해온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선거 당일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6%,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43%로 잡았습니다. 전날 해리스 부통령 50% 대 트럼프 후보 49%로 초박빙 양상이었는데 하루 사이 해리스 부통령은 6%포인트 뛰어오르고 트럼프 후보는 6%포인트 빠진 것입니다. 대선 전 막판에 이 같은 추세를 살펴볼 때 해리스 부통령의 단기적인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1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에 트럼프 후보는 1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획득 예상 선거인단 수의 중간값은 해리스 부통령이 276명으로 262명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선거 방식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 기준보다 6명이 많고 트럼프 후보는 8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의 외교장관들이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 병력 수천 명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의 추가적인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북러 군사협력 증가를 가장 강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이를 불법으로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러시아의 행동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이나 무기 사용과 관련해 북한 군인이 훈련을 받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관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독립,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데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4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는 시리아의 독립적인 정보 수집과 조율, 평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지부를 두고 있다면서 다마스쿠스 인근 이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야간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5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크유 북서부의 오볼론스키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들을 격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크유 남부 홀로시스키에서도 러시아군 드론이 출현해 방공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